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더욱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2절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 즉 우리의 그 천국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교회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참 현실, 즉 영원한 현실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그 잠시 현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뭐 80년, 90년, 뭐 100년 이렇게 잠시 살 동안 그 여러분의 현실은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쓰셔서 가르쳐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의사다. 나는 누구 아버지다. 나는 누구 남편이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직장에 다닌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현실은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참 현실. 왜 참이라 부르느냐?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실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후에는 그 현실이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천국 가서도 뭐 누구 남편이다, 뭐 의사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분이,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 참여된 여러분이 이제 진짜 누구냐? 참으로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여러분의 참 현실, 즉 영원한 현실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내가 진짜로 누구냐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누구냐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밖에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는 사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구원의 현실은 거기에 참여된 나의 참모습은 오직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국 현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즘은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수준에서 기뻐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기쁨도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아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이제 아니란 말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666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구냐 또 나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정말 엄청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비교하여 나의 이 세상의 모습은 참 너무 차이가 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참 너무 실망이 크고 절망에 이르는 그런 수준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된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이며 즉 변하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이며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참모습을 보이며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함께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도 순종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무슨 이렇게 뭐야 그 exaggeration이나 뭐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에 그의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아,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났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보고 뭐 엄청난 걸 이루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하네, 지금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지금 이런 각도에서도 보여주시고 저런 각도에서도 보여주시고 전부 다 천국의 각도죠. 천국 현실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유리바다, 즉 그 바다 위에 서서 그 바다를 정복한 왕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이거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인데 그 현실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안 믿으면 기독교와 아무 관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이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는 믿습니다. 뭐가 틀리냐?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서 믿는 그 대상이 예수님과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항상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지금 멋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냥 와 멋있다가 아니라 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두 단계로 이루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눈에 보이게 이루셨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초림과 재림을 합하여서 예수님이 한 번에 오셔서 다 끝내버리시면 그럼 뭐 믿음을 요구할 필요도 없죠. 다 이루어지고 다 보이는데 뭐 뭘 안 받아들이고 뭘 안 믿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디자인이 초림에 와서 영적으로 이루시고 재림 때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뭘 믿느냐? 이루신 것을, 그 모든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즉 천국의 현실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이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끔 만들어가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같이 그래 내가 한번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심도 안 되고 여러분의 다짐도 안 되고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도 해낼 수 있는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갖고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니까 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절대로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조금 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근데 뭘 믿느냐?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 천국 현실을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벌써 우리가 누구냐? 이 같은 모습을 14장에서 우리가 봤죠. 14장에 14만 4천 명이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벌써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도 지금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인데 여기도 보니까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거짓말장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 입에는 거짓이 없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가짜냐? 이게 아니죠. 왜? 분명한 거는 제가 어느 날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천국에 간 그 순간부터 영원히 제 입에 진짜로 거짓말이 없을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산다고 해서 나하고 이렇게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벌써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현실이고 내 삶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살아도. 왜?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아니, 예수님 안에서는 벌써 그렇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래, 도덕적으로 그래, 거짓말하지 말자 해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몇 번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냐? 정말 거짓말을 영원토록 안 할 자로 예수님이 벌써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냥 내 상상이 아니라 진짜 나의 천국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에요. 왜? 내 이 거짓말하고 있는 현실은 잠시예요. 예, 내가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잠시예요. 제가 영원토록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말할 거예요. 몰라요. 앞으로 뭐 30년, 40년 더 살면 그만큼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나는 누구냐? 영원토록 거짓말 안 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벌써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 현실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이 저희의 가르침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한심하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은 정말 한심한 말입니다. 아니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주제에 지는 뭐 영원히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라 이런 한심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 이 세상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바보들이지. 그러나 그 세상에서의 바보 같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믿는 그 세상에서도 그 믿음이라는 걸 귀하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보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천국 같은 그따 있거나 믿고 하는 그런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한심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서도 멋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긍지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이뤄내는 세상에서도 멋있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런 믿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천국을 믿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그때 여러 가지로 그걸 풀어드렸는데 한 가지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전쟁을 하는 동안은 여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지금 천국의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인데 승리한 군대의 모습이에요. 승리하고 그리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더럽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처음 열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자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습니다. 13장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인데 지금 13장의 16절부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요. 저가 그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저희는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섬기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는 왼쪽으로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도 이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수준에서 열두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그 14만 4천 명을 표현하셨는데 즉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짜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카피예요. 그림자예요. 진짜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런데 지금 이걸 또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이김과 이 승리를 잘못 이해하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이 승리는 창세기 3장의 패배를 완전히 뒤집는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전 인류의 대표 처음 아담이 사탄에게 철저하게 패배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처음 아담의 죄에 같이 동참하여 빠진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패배의 삶으로 영원히 살아야만 됐던 것이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이었는데 이제 둘째 아담, 성경의 둘째 아담이라고도 부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의 그 완전 패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십니다. 처음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만 대표했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뭐 아담이 죄진 것 같고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아담이 죄졌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선악과 따먹었나? 그러면 아담의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도 부인해야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했는데 왜 또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거는 또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는 좋대요. 근데 아담이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를 받아들이면 두 개를 다 받아들여야지.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것을 못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아담의 죄가 저에게 전가되고 저희의 죄가 둘째 아담에게 전가되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전가를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첫째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즉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만 대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택된 자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처음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처음 아담이 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 오늘 이해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 모습이 도대체 어떤 건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구약서부터 보여줬는데 그러나 구약입니다. 구약은 항상 이 천국적인 그 현실을 세상 것들로 표현했던 때입니다. 왜?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적인 것을 세상 것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맨날 드리는 거죠. 구약의 성전은 참성전, 그것을 세상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림자예요. 가짜 성전입니다. 참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참성전이 왔어요. 그러면 가짜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천국적인 복을 구약에서는 세상 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신학에 오게 되면은 잘 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 잘 믿어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산 내용이 신학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럴까요?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천국을 세상 것으로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잘 못 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이 시작되고 천국이 온 후부터는 세상 것과 천국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천국 것은 천국 것이고 세상 것은 세상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세상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는 적군이 다 세상 수준에서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전멸해야 돼요. 세상 수준으로 그 승리도 표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천국적인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그 군대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럼 참 승리도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적이 다 그렇게 죽어버려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재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이른 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구약적인 수준으로 절대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거를 계속 제가 이게 뭐야 여기 구절을 많이 찾아놨는데 시간 때문에 그냥 몇 군데만 읽어드리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그 홍해 건널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홍해가 갈려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근데 정말로 가만히만 있었죠. 그랬더니 애굽 군대가 다 멸망해버립니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승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리고 성을 들어가는데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죠. 빙글빙글 돌고 나팔을 부니 다 무너집니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웁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6장 16절, 여호수아 10장 10절, 사사기에 가면 이제 사사들이 싸우죠. 사사들이 이길 때도 같은 내용이에요. 사사기 7장 15절, 사사기 7장 22절, 사무엘 상에 가보고 역대하에 가보고 전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먼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이기는 것을 세상 수준에서 이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개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 사건이나 구약의 모든 사건이 표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즉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그래서 결국 사탄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이기시고 하는 이 여기에 와오면 그것은 누가 싸우고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실 때 어떤 인간이 도와줬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이 있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뭘 한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 게 없습니다. 가만히 쳐다만 봤더니 적군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에요. 저희는 가만히 쳐다만 봤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시고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뭐 착한 행위를 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보탬이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착한 행위는 더러운 걸레짝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교만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 받아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더러운 걸레짝 같은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걸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수준이 돼서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교만한 자들이 없습니다. 정말 교만합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하다고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해서 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인간입니까? 우리가 복받은 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복받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이 승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참 승리를 예표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승리를 잘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이 참 승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구약적으로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약을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는 뭐냐? 구약적인 세상적인 승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승리는 어떤 승리였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들을 다 물리치고 세상적으로 승리하여 온 세상을 이제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들이 바라던 승리였어요. 요즘 교인들이 원하는 승리하고 별 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삶에서 승리 그러면 세상적이고 구약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인들이 말하는 승리, 승리의 삶,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 승리를 주고가지 않고 오히려 잡혀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 아니 이 뭐야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 원하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참 예수님을 전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원하던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이사야서 52장 53장을 보게 되면 아니 승리를 얘기하는데 고난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해요. 에? 메시아가 와서 왜 죽어요? 메시아가 와서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아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세상을 주장하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잡혀서 죽는 승리를 말하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 하반부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십자가로 패배한 거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패배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패배의 모습이죠. 철저하게 패배한 거 아니에요. 승리는 무슨 승리? 괜히 뭐 이제 2000년 동안 자꾸 뭐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좀 예쁘게 그려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하다 보니까 그렇지 솔직히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잡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요걸 제대로만 이해하면 복음의 비밀이 풀립니다. 근데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고난과 죽음으로 승리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까? 이 승리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유리바닷가에 서갖고 지금 승리한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긴 자들이라고. 승리한 자들인데. 승리한 군대들인데. 그 군대의 대장. 아, 승리를 한 군대의 대장이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근데 어린 양? 무슨 대장이 이래?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지금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예, 우리 생각에는 승리한 대장이면 지금 대단한 게 나와야 되는데.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승리한 군대는, 그 군인들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니 지금 대장도 죽임을 당한 양인데 그 승리한 군대들도 보니까 뭐요? 도살할 양이에요, 다. 약함으로 정복.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음에 자기를 내어줌으로 승리. 죽음에 패배함으로 승리. 십자가가 승리.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는 그 군대의 대장을 담는 것이에요. 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대장이 그렇게 역임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아, 뭐 이런 승리야. 뭐 이런 메시아야. 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저런 게 메시아야. 로마군들을 다 때려 물리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해줘야지 뭐 저런 메시아야. 그럼요. 나를 잘 살게 해주지 못할 예수님은 믿어 뭐해요. 우리 새끼 좋은 학교에 못 집어넣어줄 예수님은 믿어 뭐해요. 어떤 메시아를 지금 쫓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승리를 하고 계십니까? 약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오른뺨을 팍 때리면 왼뺨도 때려주세요. 승리한 군대의 모습. 승리한 군대의 모습. 오른뺨 때려? 왼뺨도 때려주세요. 겉옷을 뺏어갈라 그래? 속옷도 벗어줄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해를 못해요. 어떤 메시아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은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잘 이해 못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고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지금 이래야 돼.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니, 메시아가 무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아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는데 결코 그렇게 잡혀서 죽고 핍박받는 일은 없게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때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메시아 소망하고 다를 게 없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 에?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잡혀서 죽겠다 고난을 받겠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이 꼬신다는 말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사탄은 여러분을 꿰일 때,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죠? 여러분을 유혹할 때, 야 고난을 받을 거다 하고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너 이대로 하면 내가 고난 줄게. 이대로 하면 핍박받아. 이대로 하면 엄청난 아픔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지금. 고난 받지 말어. 고난은 왜 받아. 고난 받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666 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수. 666이 사람의 수였죠. 이 베드로는 나중에도 읽어보면은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붙잡히려고 그럴 때 칼을 뽑아갖고는 칼로 막 하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을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잔을 내가 안 마시겠느냐? 기독교의 비밀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강제로 안 된단 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강제로 되지 않고 이게 구원을 받고 믿음을 주니 또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에 참여되는 것이죠. 생각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느니. 너무 재밌어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저를 이기었는다, 이겼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지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겼대요. 이겼는데 왜 죽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겼는데 죽는 거예요. 짐승의 수, 즉 사람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뭐예요? 666의 정신, 세상 중심, 사람 중심. 그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오직 천국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약함이 강한 거예요. 약함이 강한. 그러나 지금 또 약함이 강하다 뭐 이러면 또 불교에서 뭐 뵙겠구나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승리해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가짜 기적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으로 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그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야, 승리하신다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교회가 죽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짐승이 교회를 이겨요. 즉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교회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승리예요. 교회도 죽는데 그게 승리예요. 얼마나 귀한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이해 안 해주면 그럼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이 깔보고 아이고 저것들 뭐 승리 승리 웃기고 있네 패배 패배다 그러면 패배예요? 예수님은 세상 눈에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완전 승리. 그러나 그 현실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눈에는 패배입니다. 그러나 승리입니다. 그 승리된 현실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우리의 승리의 모습은 세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 현실을 참 잘 이해하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식으로 크게 드러날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인정이 안 됐던 능력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 세상의 모습은 그냥 우리 적이 다 우리를 우겨싸 버렸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답답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지는 모습이지만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할 것도 없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을 정복하려고들 세상을 지배하려고들 이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없는 것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 뭐 십자군이나 이따위 짓들 한 사람들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예수 안 믿어 죽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것들 가만 놔둘까 그냥. 오호, 대단합니다. 그죠?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가서 오히려 얻어 터지며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 기독교 존재와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존재의 그 의미와 그 기독교 존재의 값어치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즉 예수님의 그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 종교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같이 죽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여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승리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의 그 참모습은 성경 어디를 봐도 세상 수준에서 보여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믿는 그런 정도였지 온 세상이 목격하고 온 세상이 감탄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그 예수님 삶으로 초청하셔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패배한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일지라도 벌써 이루어진 우리의 참 승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들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